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 말씀 메시지와 동일한 귀한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한 절만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 한 절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러분 아실 수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고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최고의 일곱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맥스 루케이드라고 기독교 베스트셀러죠. 그런 작가 산안토니오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316이라는 책, 워크북, 유스그룹을 위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최고의 일곱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The Greatest Love, 최고의 사랑이 있고 Invitation, 초청이 있고 구원, Deliverance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Possession, 소유가 있고 Degree, 순도가 있고 숫자, 넘버가 있고요. Simplicity, 단순성이 있습니다. 이 한 절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을 하는 또 어떤 종교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절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뭐 박수까지 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주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을 어떻게 소유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신인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선포하고 또 계시하는 말씀이 요한 1서의 4장 5장에는 아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전능자요, 창조주요, 영원한 자요, 구속자요, 여러 가지 말로 때로는 거룩한 자요, 공의로우신 분이요 설명하고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그 한마디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단어 하나에 한 문장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사랑은 이웃과 함께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하나님과에 대한 사랑, 이웃과에 대한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한 절 또는 이 한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사야 49장에 세 가지의 표현,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손바닥에 새긴 사랑, 두 번째는 성벽 같은 사랑, 세 번째는 전통에 가득한 화살 같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천년 동안 내려온 그 사랑, 절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봐라, 이 손바닥을 봐라, 여기에 너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라고 이사야 49장 14절 16절까지 말씀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이 뭐 우리 인체가 다 신비롭지만은 손이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뼈가 206개라고 그랬죠. 전체 어린아이 때는 276개로 갖고 나와서 나중에는 206개로 한 70개 정도가 붙으면서 하나가 되고 206개인데 206개 우리 뼈 중에 손과 발이 차지하는 뼈가 106개입니다. 반 이상이 손바닥과 발바닥에 포함되어져 있는 뼈라고요. 그만큼 뼈마디가 특히 손에는 많이 있는데 한 손바닥 안에 뼈가 27개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27개, 두 개면 54개. 우리 몸의 뼈 206개 중에서 손바닥에 갖고 있는 손목까지 포함해서 갖고 있는 뼈가 25%라고요. 그만큼 손바닥이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그만큼 손바닥이 신비로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신경세포가 오장육부와 연결되고 특별히 뇌와 연결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이 뼈, 54개의 뼈,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로봇을 아무리 영국에서 일본에서 굉장히 만들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손 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들이 잔치를 벌일 만큼 로봇도 그냥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배웠죠. 만들었지만은 아이작 뉴턴이 이야기했죠. 만약에 인간이 이 엄지손가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우리 27개의 뼈, 54개의 뼈를 가지고 있는 이 손바닥, 그 중에 엄지의 역할, 이거 굉장한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의 이름을, I have written your name,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나의 손바닥에, my palms of my hands, 내 손바닥에, 내 뒷면에 새겼다라는 이 단어, 이 손바닥이란 단어는 카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손바닥이 되지만은 뼈를 말합니다. 뼈에다가 새기기 위해서는 뼈마디가 부러질 것이고 뼈를 새기기 위해서는 손바닥을 찢어야 될 것이고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카프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너의 이름을 새긴 것이 아니라 옛날 영어 버전에서는 너를 새겼다고 하죠. I have engraved you.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너의 얼굴, 너의 이름, 너의 과거, 너의 실수, 너의 모든 것을, 아니 뼈마디를 부러질 만큼 뼈마디 마디마디 속에다가 심어놓았고 뿌려놓았다고, 저거 새겨놓았다고. 옛날에 무슨 타투가 있었겠습니까만 요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타투를 서로가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 삼아서 온몸에 그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지울 수도 있죠. 변질되거나 변덕을 부려서 지울 때도 있고 그거 수술해가지고 없앨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타투가 아니라 그 우리의 뼈에다가 우리를 새기신다고 나의 이름과 나를 새기신다고 영원히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아닌가? 왜 30년, 50년, 70년이 되어 가는데도 포로 생활 속에 그대로 두느냐 말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나 않았을까? 왜 우리를 방치해두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느냐 말이야. 그런 원망과 탄식을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고. 어찌 여인이 그 자식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그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긍휼을 거두어가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혹시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화재 난 집에서 아이를 안고 나온다는 게 베개를 안고 나오거나 너무 당황하니까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잊었겠느냐? 그 아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에서 난 자식보다 더 귀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먹이고 키우는 자식들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았고 품었고 업었고 그리고 달려와서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내가 너희의 이름을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말이죠. 동시에 너희는 내 것이라라는 소유를 선언합니다. 너는 내 거라라는 선포를 의미합니다. 어딜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너의 주인은 나라라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걸쳤던 약속을 확인해 주는 비유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손바닥에 뼈마디에 뼈가 부러질 만큼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한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손바닥 손을 씻든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온 세상의 피조물 속에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만들고 손을 사용해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 인간들 언제나 이 손과 인간의 생활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손바닥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항상 내 곁에 있다고 내가 너희들을 본다고 어디에 가든지 그가 생각나고 어디에 있든지 아니 생각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를 품고 있는 것 그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좋은 곳에 가면 갈수록 아니면 힘들면 힘들수록 언제나 손바닥에 새겨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카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치뼈를 치셨을 때 그 엉치뼈 바로 카푸 카푸입니다. 우묵하게 들어가는 손바닥에 파여져 있는 그 부분 카푸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카푸 야곱을 뼈를 쳐셔서 그를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비유한 적도 있었죠.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거듭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마주했을 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태양을 10분만 마주한다면 눈이 멀어버리고 말 텐데 피조물인 태양도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정면으로 마주한다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창조주 앞에서 털끝만한 죄도 태산같이 크게 보여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능자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 날 만나면 죽는 거야, 엎드려지는 거야. 그러나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반석에 엎드려져 있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가리우고 내가 너 손으로 덮고 내가 너 손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야. 그게 23절에 주님의 손, 주님의 카프 야훼를 말하는데 주님의 손이 그의 몸을 덮어주어서 그가 가리워졌고 덮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손으로 그 위에 임했었다라고 그때 카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나의 손으로 나의 영광으로 너를 덮어주고 있을 것이 있고 지금도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에서 라디오 방송, 오후에 방송에 나오는 많은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황국에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교환에 일하는 그분들은 새벽에 전화 오는 대부분의 전화는 좀 심각한 전화라는 걸 알고 있죠. 요즘 같은 스마트폰 눌리기만 하면 모르는 전화부 다 나오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전화를 묻는 질문이 고아원 아시는 대로 가르쳐 달라고 전화번호를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가르쳐 달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이 전화국에서 일하는 한 분이 그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고아원의 전화번호를 찾고 계십니까? 아, 그거 묻지 마시고 가르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자꾸 말을 걸다가 보니까 전화선을 타고 들려오는 아주 어린아이의 울음 섞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습니다. 엄마, 나 고아원에 가기 싫어. 아주 어린 나이 울먹이는 그런 목소리로 엄마가 지금 전화하고 있는 걸 들었는가 보죠. 깨서 그래서 엄마가 고아원 전화번호를 묻는 소리에 금방 자기가 그 고아원에 보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어린 꼬마도 엄마 나 배고파도 아무리 배고파도 배가 고프다 안 올 테니까 그리고 내 동생하고 싸우지 않을 테니까 엄마 나 고아원에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그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교환 일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올려놓고 이제 클릭을 하면 그 전화부가 나가는 거지만은 그 일하는 그분이 다시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교회는 가보셨나요? 그때 이 전화했던 아주머니가 마치 그 이야기는 필립 얀시의 책 속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일어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뇨? 아니 교회 가면은 그 많은 분들이 당신을 사랑할 텐데 그 비슷한 이야기에 방송에 나온 글, 책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교회요? 가봤어요. 가봤어요. 지금 제가 TV에 본 겁니다. 아, 이것도 한 20년 전쯤 어느 방송국에서 취재하는 추적일이 뭐 PD 수첩이니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 가운데 제가 직접 본 생생한 방송 영상입니다. 어떤 여자 두 명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시립보호소 입구로 찾아오는 건데 그것을 방송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망원렌즈로 아주 멀리서 찍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얼굴을 자막 희미하게 처리를 했지만 일부러. 그런데 그 손을 붙잡고 따라온 아이 짐작을 하고 있죠. 내가 버려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엄마가 나를 버리고 있다라는 거, 시립보호소에서는 아마 연락을 해서 몇 시까지 경비원 사무실에 놓을 테니까 데려가세요라고 연락을 했겠죠. 차마 혼자는 그 짓을 못하니까 자기 친구이든 동생이든 이모이든 뭐 데리고 같이 여자 둘이 갔는데 이 아이는 엄마 옷자락을 악착같이 손을 잡기도 하고 손을 뿌려치니까 옷을 잡고 안 놓치려고 멀리서 촬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문 입구에 경비소에 띄워놓자마자 둘이 여자가 달려 나오는데 이 아이가 경비원의 손을 뿌려치고 엄마를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리소리 치는 소리를 엄마! 엄마! 나 무서워! 사람들은 혹시 내가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버릴 수 있어도 잊어버릴 수 있어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때로는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되거나 자기 인생에 장애물이 된다고 때로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나보다는 더 좋은 사람 입양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줘야 하는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긍휼을 딱 거둘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두었어. 뼈가 부러질 만큼 너희들 하나하나 새겨두어서 내 뼈 이 27개 뼈마디들 그것이 다 너희야 너란 말이야 그런 말씀이죠. 닥터 지바고 그 195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발표했던 사람 이 책이지만은 근데 그분은 그 누구죠? 그 작자는 파르테냐스라는 사람. 보리스 파르테냐스라는 그 저자는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 웅장한 영화도 나왔죠. 책에 그 웅장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학생 타냐라는 여학생이 혼자 도망을 갑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처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그 정치 사회 전체가 혼란으로 뒤집어졌던 때에 많은 지석인들이 그 사회를 도피해 나가는 떠나가는 그런 때에 엄청난 인파가 혼란 속에서 피신하고 도주하고 이때 타냐라는 한 여학생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장군이 타냐한테 이렇게 묻죠. 너 아버지 어디 갔느냐고. 코마로프라는 장군인데 너 아버지 어디 갔어? 왜 네 혼자 오냐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도망가느냐고. 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아버지의 성을 놓쳤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코마로프 장군이 이야기했죠. 그 아버지는 너 친아버지가 아니야. 너 친아버지가 아니었어.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그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너를 포기하지 않아. 진짜 아버지라면 너의 손을 결코 놓을 수 없다고. 전쟁터 속에서도 끌어안고 업고 내가 부상을 당했다 할지라도 전쟁터 속에서도 가슴에 안고 달려올지언정 버리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손 하나님의 뼈마디 속에 우리를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은 결국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손바닥에 혹은 손목이든 상관없습니다만은 못을 박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제 너의 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겨두었어. 결코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결코 너희는 세상에 쫓아갈 수도 없고 너희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어. 그리고 그 모든 증서가 이 손바닥에 있다고. 십자가 위에서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랑,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과 더불어서 성벽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봐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곡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비록 지금은 무너진 성벽입니다. 폐허가 된 성벽입니다. 때로는 병든 자식을 버릴 수 있는 부모도 있기도 합니다.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병든 남편을 두고 떠나가는 아내도 있고 병든 남편을 두고 떠나가는 남편 또는 아내도 있겠죠. 실패한 남편을 보고 모른 척 이젠 할 만큼 다 했다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은 성벽 같은 사랑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이스라엘 땅의 황무한 땅, 사람조차 살지 않는 짐승만 오고 가는 잡초만 우상한 그런 성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떠나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조롱하고 아니 이제는 끝이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고.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패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결코 나는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그 성벽이 나의 사랑을 말하는 성벽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미래를 예언하죠. 황무지 이 땅이 새로운 도성으로, 사람 없었던 이 땅이 어린아이들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로 세워질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질 것을 그 성 안에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사랑에서 불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 성벽 같은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 이거 호마라는 말입니다. 호마, 성벽. 이 원래 이 뜻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하모트라고 씁니다. 시어머니는 하모트. 루시라는 여자가 나오미에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어머니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청상 가부의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스에게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돌아가라고, 모압 땅에 가라고. 알죠. 이 모압 이방인 여자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왔을 때 당할 수모, 청상 가부의 그 이 며느리가 이상한 그 땅에 있는 남자들에게 박해당해야 될 이상한 그런 조롱거리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돈 한 푼 없는 시어머니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성경책에 나오는 호마 또는 이 하모트란 단어가 같습니다. 시어머니, 이게 하모트 또는 호마입니다. 그 며느리 룻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 며느리에게 성벽이 되어주겠다라는 의미죠. 사람들이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며, 이제 연약한 이 외로운 이 며느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찌빨른다 할지라도 내가 성벽이 되어서 내가 대신 침을 맞아주고 내가 대신 찌빨핌을 당할 것이며 내가 죽는 날까지라도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고. 한 여인 시어머니, 그게 성벽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호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마치 며느리 룻을 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사랑, 성벽 같은 사랑, 너희는 내 앞에 항상 있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했던 말이죠. 시편 139편에 나오는 여호와여 어찌 생각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생각이 많더소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생각,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생각 어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에게 냉장고가 있다면 냉장고에게, 냉장고 앞에 내 사진을 붙여놓아 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갑이 있다면 그 지갑 가장 좋은 곳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에 내 사진을 들고 다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마음대로 가실 수 있는 곳이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 곳 뿐이지만은,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 그분,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맥스 루케이터의 묵상집에 나오는 고백이죠. 그분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벽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스가랴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그 성박 안에서 내가 내 안전을 지키겠다는 바벨 포트레스 안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벽을 쌓는다고 안전히 지켜주고 너희들이 국력이 강해지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대안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될 거라고. 성벽 없는 마을을 만들라고 늘 말씀하셨죠. 플라자라는 동네를, 동서남북이 터여져 있는 광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곽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불성각이 되겠다고, 불타는 성곽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불담을 통해서, 불성각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고 올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탈북한 한 사람 그 시 글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도 감동적인 시인데, 이분이 2004년 탈북을 했지만 그 전에 평양의 동대원 구역 시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었던 목격담입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초췌했다.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내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죠. 어떻게 아이를 파냐고 많이 비난하죠. 저런 여자가 어떻게 엄마냐고. 그 아이를 목에 걸고 있는 100원에 판다고 말하는 편말을 찢어버리고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아이한테 물었죠. 얘야, 이 여자가 네 엄마 맞아? 라고까지 계속하는 시이죠.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터지며 딸내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말하죠. 우리 엄마 맞아요. 우리 엄마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 곧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암에 걸렸거든요.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100원을 지어주자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어머니였다.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 빵 사들고 허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내의 입술에 넣어주며 통곡하는 그 여인은 그 어머니였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빵 한 조각을 먹여 보내고 싶은 어머니의 심정. 500원 줄게요, 1000원 줄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팔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100원만 받고 빵 하나를 받아서 그에게 먹여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가는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소원이 있죠. 내 딸 나이에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성벽이 되어주세요. 그것을 알았던 평양 동대원 구역에 모였던 시장의 사람들이 전부 울었었다고 그래요. 통곡을 하듯이 울었던 장면을 기억하면서 탈북했던 그 시인의 시입니다. 결론을 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죠. 그것은 칼 같은 사랑, 날카로운 칼의 사랑이고 또 하나의 사랑은 바로 전통에 가득한 화살의 사랑입니다. 가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럼 왜 이 고통을 주느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맞냐고,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시련을 주시느냐라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은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지는 메시아가 부른 노래 두 번째 노래인데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종으로 오시면서 그 메시아가 부를 노래입니다. 그 메시아의 입에 나타날 날카로운 칼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을 비유하듯이 그렇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이 재련소에 들어가고 금이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도자기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날카로운 칼이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내 목숨을 지켜줄 칼이라면은 날카로워야 할 것입니다. 쉽게 부러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때로는 고난도 강물 속에도 시련도 불 속에도 왜 남들은 다 건강하고 다 남들 가정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우리 집에는 내 어려움을 왜 주느냐라고 날카로운 칼을 내 입에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고난 속에서도 원망부터 나오고 실망 속에서도 탄식부터 하고 세상의 어두운 세력 속에서도 불평부터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악한 시련 속에 시험을 당하면서 악한 그 어두운 영들과 사탄과 싸울 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통하여 날카로운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수십 년 성경을 들고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십 년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입술 속에 날카로운 입술, 날카로운 칼처럼 되지 못한다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지만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칼이 되었는지 고난을 통하여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되었는지 그래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도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도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입술 속에 나타나는 날카로운 칼,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서 그를 살려주기도 하고 그를 세우기도 하고 사탄을 물리치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전통에 가득한 화살 같은 하나님의 사랑,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 뭐 버릇없는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죠. 새겨놓은 이름이라고 성벽 같은 아들이라고 언제나 감싸는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시련 속에, 때로는 풀무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마강에 빛나는 화살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능력은 뭐예요? 화살 같은, 날카로운 칼날 같은 사랑이잖아요. 화살의 중요한 것은 화살촉입니다. 시위대도 중요하지만은 화살촉이 만약에 뭉그러져 있으면은 종이도 제대로 뚫지 못하고 찢어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촉이라면은 때로는 철문도 뚫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화살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전통에 가득한 담아놓고 있다고, 그리고 숨겨두고 있다고, 필요할 때만, 아니 필요할 때도 사랑으로 보이시게 하는, 날카로운 칼이나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화살이나 이것은 사용을 위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유명한 조앤 롤링의 책 해리포터 너무도 잘 알죠. 너무도 유명한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마지막 부분에 이 해리포터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마법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상한 신비한 힘이 자기 몸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결국 마법 학교로 갑니다. 마법 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마법을 사용하려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법 학교에 갔는데, 이것을 알았던 악한 마법사가 이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래야 자기를 방해를 안 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다니는데 안 죽습니다. 이 해리포터가. 이 해리포터가 그 마법 학교의 교장인 알버트 덤블도어라는 교장에게, 얼마 전에 영국 배우인데 돌아가셨지만은 덤블도어 역할을 한 사람 입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해리포터가 묻죠. 선생님, 왜 저 악한 마술사가 나를 번번이 죽이지 못합니까? 이때 덤블도어 그 마법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해리포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몰라.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서도 몰라. 무엇인지 사랑도 모르고 용서도 몰라. 희생이라는 건 더더구나 몰라. 너가 그가 너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너를 지켜주고 있는 힘은 너의 어머니의 힘이야. 대신해서 해리포터 대신해서 엄마가 죽었거든요. 악한 그 마술사가 이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할 때 대신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희생하는 엄마의 희생, 사랑, 그 흔적이 해리포터 이마에 번개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교장이 말하죠. 이 흔적, 너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흔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야. 지금도 너의 어머니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것은 어머니가 떠나도 여전히 사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악한 자는 너를 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두 가지 사랑이죠. 하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사랑. 그 사랑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어떤 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끊지 않는다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확신하기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사건, 재난, 재앙 속에서도 나는 이긴다라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하나 자유와 담대함과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의 선포와 고백, 승리의 계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가 우리를 사랑하듯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묻고 계시는 말씀,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